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가 다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라면 크고 작은 문제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었던 신약에서 태동되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가 딱 태동되자마자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없었다. 교회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 나가서 예수 전도하면 큰일 나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막 가둬두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시작할 때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고요.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의 문제예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서로 그냥 왜 구제품을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냈던 방법이 뭔가 하면 사도들이 7명의 섬기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예 대놓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2000년 동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죠.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 중에 특별히 저는 어떤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세속화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타협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3월 15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 석 달 정도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 석 달 정도 락다운을 하는 동안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우리 아기들이 있는 엄마들이 우리 성도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증샷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그냥 맨 처음처럼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렸던 모습이 서서히 없어. 그냥 복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 교회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문제나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그래서 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팬데믹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점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을까? 우리 교회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해 주는 교회 모습일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물론 안 좋은 일은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 좋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론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 특별히 마지막에 보낸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1월 달에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큰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거 나열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에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그 교회가 또 세속화의 물결로 지금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져 있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교회로 불렀다예요.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불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너희 교회 가운데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을 가든 집에 있든 뭐 어디 일 나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저는 결론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또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라스베가스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교회를 저는 증인 공동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냥 사회 집단, 소셜 미팅, 소셜 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꼭 증인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고난을 정말 많이 받았어. 정말 힘들게 고난도 받고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한번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견뎠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요거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자기 자랑이죠. 아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라고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나 지금 이만큼 갖고 있어요. 나 이렇게 발전했어요. 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5절의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내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있고 나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까지 여러분 어떻게 왔는 줄 아세요? 고린도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선교 헌금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안디옥교에서 왔던 선교 헌금은 바울에게 온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홀을 단신이고 물론 옆에 돕는 자가 신라가 있기는 했지만 마게도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루디아는 그 옷 장사, 옷을 염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어디 가서 주무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눈이 시뻘개갖고 덤빈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해요. 혼자서 도망을 가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을 가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도 보셨잖아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 계산을 다 하고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미리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거예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서 선교 헌금이 끊어져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 나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고 나의 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고 여기서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넘쳤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이비드 형제 6절 말씀을 다시 열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6절을 펴주세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왜 고난을 받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왜 위로를 받았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았다.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고난과 위로가 있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다. 관련되어져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공필이라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 저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 있었고 저희 집에서 처음 모였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저에게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냥 교회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일들도 있었고 그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교회로서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목사가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싹꾼이죠. 그렇게 하면 도둑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척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위로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증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난은 나만 받을게요. 고통은 나만 견딜게요. 그리고 위로도 나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종교 서비스 하는 것처럼 예배 서비스 제공하는 것처럼 멤버십 있는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나가서 여러분 멋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환난과 그 위로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환난과 목사의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고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로에 저도 동참을 하고 함께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견디는 거예요.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비결은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여러분 이제 성경 피세요. 성경이 중요해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들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나 혼자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바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돈돈돈돈 하면서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아이비리그를 가야 한다, 변호사, 판사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좀 멍청이라고. 아니,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내느냐고. 그냥 밥값 정도 내면 되지. 점심값 정도 내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 헌금이 목사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첫째 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하는 일과 환난에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 얘기 잠깐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이 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목사님으로 만듭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 힘든 일을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고생을 어떻게 시켜요? 아유, 안 돼요. 우리 애들 고생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9명이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뭔 줄 아세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부모가 시킨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요, 목사 되길 원해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 들으면 또 펄쩍 뛰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사 하겠다고 그랬는지 안 하거든요. 정말 저 아들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목사가 되면 편해서요? 아니요.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힘들다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 다시 가보세요. 자세하게 볼게요. 다시 읽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제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지,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것이다 예요. 그 말은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예요. 교회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뭐 또 지나가겠지 뭐 어쩌다가 뭐 그냥 지나갈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patiently endur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참고 견디다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소나기를 꽉 쥐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계시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교회를 섬겨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에 그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겨내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 공동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아프고 개인적으로 상처받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에서의 아픔이에요. 그냥 나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에 교인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초창기 때 안 계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조그마한 학교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드렸어요. 아 그리고 나왔는데 아 조금 사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9,000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빌려놓았던 교실 하나 우리가 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유리가게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 고난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 이후에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정말 큰 돈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도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라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거짓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단 한 군데라도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교회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교회에 환난이 있어요.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건 크게 하면 해야 되는데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초대를 합니다. 무엇으로 초대를 하는가 하면 동역자로 초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초대를 하면서 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고난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를 삼아주셨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린도에서 죄 많은 도시 고린도에서 세속의 도시 고린도에서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고린도후서의 서론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서론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아주 작은 선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1장에서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만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우리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전체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소셜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개모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YMC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등산 가는 등산 동반자 뭐 그런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숫자가 100명이 됐든 그 숫자가 10명이 됐든 그 숫자가 1000명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증인 공동체를 향한 소망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책 보셔야 돼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고린도 도시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교회로 되어져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있다. 왜? 교회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견고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제가 믿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라면, 증인 공동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7절 말씀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해답이 달려 있어요. 7절 후반부인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단어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앞에 자막 주세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도 이 고난에 참여했고 너희들도 이 위로에 참여했다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으로 이제 치달아 가고 있는데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렵게 설교한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앞에 있는 이 7절 말씀에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고난,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어요. 여기는 그냥 고난, 그냥 위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어요. article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 공식적인 영어 성경으로 쓰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그 고난과 위로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는가 하면 1인칭 대명사를 붙여요. 우리라는 말을 붙여요. 앞에 자막 주세요. 우리라고 하는 자막을, 그러니까 단어를 붙이는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Our suffering, our comfort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 너희들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위로에 동참하자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해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주석에서 그분은 여기서 our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the라고 하는 말, 그라고 하는 그 정관사로 바꿔서 써요. 그래서 그 고난, 그 위로, the suffering, the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our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에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자.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하자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해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저 두 개가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지만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 당한 고난, 여기서 우리예요. 바울이 당한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위로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과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위로에 동참하는 것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 고난이라고 한다면,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바호의 딜콘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다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오아카를 다녔을 때도 여러분 모두가 다 멕시코 오아카에 같이 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오아카를 가서 치아파스에 가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꾸정물을 마셔가면서 양치질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은 오지 않았지만 제가 겪고 있는 고난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여러분이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이런 과정을, 이런 일들,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셨던 그 아픔, 그 아픔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되고 그거는 구체적인 거니까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외칠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초청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이 종이, 이 종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복음을 위한 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감격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